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7페이지 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암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 이유와 상황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 제국 네로 황제 치하에서 죽게 되었을 때 오직 누가만이 용감하게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누가복음의 저자의 성품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누가가 의사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였습니다. 1세기에는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1세기 노예들의 이름은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첫째, 주인이 바라는 바를 담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노예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입니다. 둘째, 주인의 이름을 짧게 줄여서 노예에게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도 아마 노예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데마는 드미트리오스의 약칭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역시 루시우스라는 이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일에 관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마도 10대 소녀였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시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순종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을 내맡깁니다. 노예 출신 의사인 누가가 당시 사회에 홀대받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간단히 본문 1절과 4절에서 소개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요한의 잉태에 관한 기적적인 약속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놀라운 출생 이야기가 두 장에 걸쳐 나란히 펼쳐집니다. 먼저 기적적인 약속이 두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아이 없이도 잘 지내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약속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 기적적으로 성취됩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웅장한 성전에 있는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과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 사는 신실한 소녀가 가브리엘 천사와 대면하는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 사는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유대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녀는 자신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에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뜻에서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애라고 부른 걸까요? 가브리엘은 천사들이 흔히 그러하듯 시를 읊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종종 쓰던 헬라어 두 단어로 말씀을 이어갔는데 직역하면 무서워 마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시를 통해 마리아의 두려움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수라 불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외진 나사렛 마을에서 영원한 왕위가 앉을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질문은 정말 합리적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다란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와도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리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녀의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의 요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정체성입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제사장처럼 많은 지식이 없었지만 내면에 뿌리 깊은 신앙심과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신앙심과 믿음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녀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려운 계획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신실한 믿음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풍조가 믿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만사 형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상이 빗나가고 기존의 가치관이 전복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쉽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젊은 여성의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는 정말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거의 모두가 노래하거나 시적으로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랬듯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송으로 알려줍니다. 몇 구절 뒤에 사가랴가 그랬듯이 마리아는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아기가 태어난 것 이상의 의미보다 인류의 새로운 희망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당한 반응은 찬양뿐입니다. 가난한 마을에 보잘것 없던 소녀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든 모두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어떻게 노래하며 높여드렸는지 오늘 본문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비로소 진정한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매인 자이나 사실은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두었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주님이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편이 노래했듯이 마리아는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노래했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실 새 소망으로 하나님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실을 얽혔던 것처럼 하나님께 뜻밖의 자비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시적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로 응답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관해 끊임없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사라진 듯 멀게 느껴질 때에도 시편 기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간 이스라엘의 희망에 찬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주제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천사들이나 사가랴나 시므온이나 마리아 모두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는데 찬양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비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베푸신 자비에 인간은 시와 노래로 찬양합니다. 노래는 산문보다 마음의 동요나 상상의 나래를 더 잘 표현해냅니다. 노래할 때마다 그 노래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함으로써 예배를 현실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 독생자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즉 헤세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가장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또한 모두가 노래한 진짜 이유이자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세상이 뒤집히게 되리라는 진리를 찬양하는 후렴구로 끝이 납니다. 이 같은 철저한 역전이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인데 여기서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5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표현을 보면, 그녀의 마음과 머릿속에 구약의 시편과 찬양이 가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순간만큼 시편 기자와 같았습니다. 다윗처럼 마리아도 세상에 태어날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오랜 소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일부는 종종 기억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비통함을 느낄 때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자주 돌아보며 기억하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같은 방식으로 옛일을 회상하며 손에 소고를 들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주 하나님이 바로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그 옛날 미리암의 노래를 다시금 새롭게 부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서들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 중에 계십니다. 장차 태어날 새로운 소망은 성경 속 수많은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이 소망의 소외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움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닮아 있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신앙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직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힘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뒤집어 엎음의 가치, 즉 근본적인 역전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교회는 응답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이 능력의 행사에서 발견된다고 믿을 때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고난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며 주님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그들에게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역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여성을 홀대하던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노후도 지금 홀대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능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가난한 나사렛에 사는 젊은 여성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지체 없이 직관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겸손한 종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은 후 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녀의 태도가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이 그분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성육신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신비입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보내는 동안 정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명륜 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상심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의 신실함은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